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서로 비차 나눌 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며 오직 복음 전도에 힘써서 분쟁 없이 한 몸된 교회로 주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의 범사에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는 최초로 금메달 3관왕에 오르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따낸 전체 금메달 수가 6개거든요. 그 중에 절반인 3개를 책임진 겁니다. 그런데 안산 선수를 한없이 축하해도 이 모자랄 그때에 이상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안산 선수가 남자처럼 쇼컷 머리를 하고 과거 자신이 SNS에 젠더 편향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페미니스트, 그가 남성 혐오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글이 쏟아진 겁니다. 한국을 오래전에 저는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요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페미니즘 하면 여성이 받는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선하겠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 하면 그런 주장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페미가 극단적인 남성 혐오자로 간주돼서 공격 대상이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이런 거예요. 안산 선수가 이렇게 페미라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 양궁의 김재덕 선수가 또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댓글로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남초 여초로 나뉜 남녀 갈등이 한국 사회에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이게 뭐 정치가들까지 번져가지고 꽤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이런 것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올림픽 기간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남녀 간의 젠더 갈등으로 대한민국의 금메달이 무색해졌습니다. 급기야 안산 선수의 금메달을 박탈하자는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올림픽 금메달은 온 국민들이 다 함께 한마음이 돼서 기뻐해야 될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초와 여초로 나뉜 그룹들의 어떤 분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이제 멋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이 젊은 세대가 남녀 간에 나뉘어서 갈등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잘 뭉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남자, 여자 막 이렇게 많이 뭉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해요. 서로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요. 우리에게는 혈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이제 라스네임을 항상 우리는 물어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라스네임이 같게 되면 뭐 윤희랄지 박이랄지 같게 되면 뭐 몇 대 손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충렬공파 무슨 본관이 뭔지 어느 파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나오게 되면 촌수를 따져서 뭐 손자뻘이네 뭐 아저씨뻘이네 하면서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이 종친회를 만들고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 혈연에서 따져봤는데 같은 성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지연을 따집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말투가 우리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어디 살았는지, 그 동네 사람이라면 또 어느 동네 살았는지.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 충청 향우회, 뭐 호남 향우회 저런 고향 동지회를 만들어서 함께 또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이 고향도 가치가 않아. 예. 고향에서 공통점을 못 찾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부터 쭉 훑어내려가는 거죠. 중고등학교 그리고 국민학교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다가 저는 우리 뉴저지 동상교회에서 제 모교인 북성국민학교 대선배님을 만나게 됐어요. 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북성국민학교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장에 있는 그 국민학교를 나오신 선배님이 우리 교회를 함께 다니시더라고요. 혈연, 지연, 학연, 한국인들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인연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초등학교 졸업식 때 불렀던 졸업식가 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졸업식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이제 이게 1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2절은 이제 잘 있거라 아우드라 뭐 정든 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 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졸업식가입니다. 노래예요. 그런데 그 졸업식 노래의 3절이 되게 중요해요. 3절 어떤지 아세요? 앞에서 끌어주며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며 뒤에서 밀고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 북성국민학교 졸업생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이렇게 끝나는데 이 사회에서 앞으로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북성국민학교 선후배를 만나게 되면 선배님 잘 따르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다 챙겨주라고 하는 교훈이 그 3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다음에 서로 만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라는 이 구절이 평생을 살면서 도움이 될 학연의 고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번은 충청도 어느 도시에서 중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학교 선배님을 글쎄 이 뉴저지 동상교회에서 만난 거지요. 예. 이 뉴저지 동상교회에서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이 큰 미국 땅에서 그 학교 동창은 딱 한 분 그분을 하필이면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하는 마음이 애틋할 수밖에 없어요. 충청도 무슨 중학교 선배님 서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연은 때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넓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큰 도움과 힘과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죠. 그런데 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이 풍조가 때로는 집단 이익을 위해서 서로 라인을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당짓고 싸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끼리끼리만 어울리면서 온갖 이권은 다 챙기는 집단을 가리켜서 범죄 조직, 마피아에 빗대어서 관피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뭐 칼피아, 군피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한국 분들은 정말 끼리끼리 잘 뭉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인들만 혈연, 지연, 학연 따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알고 보니까 서로 따질 건 다 따져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끼리끼리가 미국에서도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또 시대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신약 성경 시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끼리끼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기서 너희 가운데 분쟁, 그리고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나와 있어요. 이 구절 안에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 분파들 문제가 너무나 심해져서요, 이 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면서 그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그만 교회가 공중분해될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질문은 이런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사람들은 모이면 자꾸 끼리끼리 모이고 팔을 만들고 이렇게 될까요? 오케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돼요. 민주당, 공화당, 여당, 야당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냔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당짓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례가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와 하나는 성찬인데, 세례와 성찬은 모두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았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사람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세례가 문제가 됐냐?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례의 의미, 세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례를 누가 줬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저들은 그리스도보다도 누구를? 사람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붙들게 될 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분쟁하는 일이 벌어지고 당짓는 일이 벌어진다. 사람 중심으로 뭉치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런 분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례의 의미보다도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오늘날도 종종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 요거보다도 결혼식 주례가 누구였느냐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무슨 국무총리가 내 결혼식 주례를 했다. 근데 국무총리가 결혼식 주례한 게 뭐가 의미가 중요하냐고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살짝 이상한데, 아 그렇게 누가 해주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룹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라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위험에 빠뜨렸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졌는데, 크게 네 개의 당이었어요. 첫째는 바울파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을 지은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근데 바울이 왜 이 교회에서 파가 만들어졌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 바울로 여겨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하면서 세례를 준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바사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신 어떤 원로 목사님이랄지 원목사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분을 잊지 못하고 계속 따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둘째는 아볼로파입니다. 바울 사도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아볼로였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첫 번째 원목사님이었던 바울하고는 사뭇 달랐어요. 이분은 깊은 학식으로 말씀을 막 설득력 있게 잘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이 성경에 막 통달한 분이기 때문에 즉문즉답이 가능했어요. 뭐든지 물어보면 성경 말씀으로 척척척척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연히 아볼로 목사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아사모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바사모, 아사모. 근데 셋째는 이제 개바파지요. 고린도 교회에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 사도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때로 부흥 강사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한 번에 3천 명을 회개시킬 정도로 매우 탁월한 부흥 강사이셨습니다.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실제로 고락을 함께 했었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었던 이 베드로 사도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설교 듣는 시간이 좋았는지 몰라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거예요. 막 때로는 웃고, 때로는 그냥 눈물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또 아볼로 사도하고는 좀 다른, 아볼로 목사님하고는 다른 또 다른 은혜가 엄청 쏟아졌던 겁니다. 그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베사모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사모, 아사모, 베사모가 또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바울, 아볼로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아래 뭉쳐서 당을 지었는데 그때 또 아무 데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능력을 잘 몰라 감동이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교회 오는 바람에 바울도 모르고 바나바도 몰라요. 그리고 또 아볼로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에 속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를 또 만들자 해가지고 그리스도파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습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도 우습지만은 그리스도파는 더 힐레리어스. 이건 진짜 희극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또 나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힐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요, 지난 1월에 미국 국회의사당에 이제 난입한 폭도들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트럼프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국회의사당을 난입할 때 그들이 들고 있었던 깃발이 미국 성조기 국기였습니다. 그들이 성조기 미국 국기를 든 것은 hilarious, 진짜 희극입니다. 아니 비극이죠. 미국 국기가 당을 짓는데 사용하는, 미국 국기는 당파를 짓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미국 국기는 어떤 국기입니까? 의미가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백인, 흑인, 아시안, 민주당, 공화당이나 그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들을 대표하는 상징물인데 그 국기를 들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그건 국기에 대한 모독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그때 놀라운 일을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국회의사당을 난입해서 들어가는 그 폭도들 그 가운데 어떤 분이 태극기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제 눈을 의심해. 웬 태극기가 이런 데 또 있냐고. 태극기 들고 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당이나 인물을 지지할 때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국기에 대한 모독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위험한 일인 게요, 그 국기가 더 이상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없게 만드는 엄청난 실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국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지, 대한민국 국기를 볼 때마다 저건 우판에 저건 좌판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성조기를 볼 때마다 저거는 트럼프 지지자다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국기에 대한 진짜 모독이고 진짜 엄청난 실수인 거죠.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내에 그리스도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인데, 교회의 주인인데, 나는 그리스도파다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의 우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좌파들이 생각나고.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고요. 그래서 가끔씩 정치에서 기독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되게 우스운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당을 만드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분열의 이유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흥 강사님, 선교사님, 유명 목사님들 혹은 능력 있는 장로님, 예언 기도자들, 권사님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가 문제겠어요? 아니죠. 뭐 능력 있는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 문제겠냐고요? 아니죠. 그분들을 하나님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더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은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세가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보지도 않고 모세의 손가락만 바라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영웅 중에 한 사람 꼽자면, 아니 the best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디에고 마라도나를 얘기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디에고 마라도나는 살아있었을 때도 숭배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거의 신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 세계 마라도나를 축구의 신으로 섬기는 마라도나 교가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세상에 교회들이 많은데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이 마라도나 교 사람들은 매주일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라도나 교 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명, 200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 50만 명이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마라도나 교회는 십계명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십계명 내용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축구를 무엇보다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디에고로 지어라. 디에고 마라도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신처럼 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에서 날 때부터 다리 장애인 된 분을 고쳐줍니다. 온성이 요동쳤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 당시의 환경이었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삶이었기에 세상 속에서 한때 깊이 살았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자 사모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바사모, 아사모, 베사모 만들어가지고 당을 지은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람을 붙들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개인의 신앙이 파탄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와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시험받는 사람 진짜 교회에 많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목사님 설교나 뭐 이런 게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교회 어떤 권사님 때문에 나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나옵니다.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나옵니다. 라는 말을 제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또한 그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중심으로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안에 없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언제든지 분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을 붙들면 신앙이 반드시, 개인의 신앙이 파탄난다는 거, 언젠가 반드시 시험받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대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인데, 그럼 누굴 보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면 호불호가 갈려요.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없지요. 사람 싫어하는데도 이유 없어요. 나 싫어, 나 좋아,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람을 바라보면 편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느 장로님이 좋고 어느 장로님은 잘 모르겠어. 갈리는 거예요. 사람 보면 그 순간부터 갈려요. 호불호가 갈린다고요. 바울, 게바, 아볼로 다 뛰어난 목회자들이에요. 와, 엄청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쓴 얘기들이 막 성경책이 될 정도로 권위 있는 말씀의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항상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에만 붙들게 되면 놀랍게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흥 강사님, 선교사님, 그분들 개인이 문제를 해서 고여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므로 그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분들에게도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 주신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이제 함께 그 집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보통 구역 예배, 낮에 하는데 구역 예배 남자분들이 없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여성분들의 경제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양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들 이제 남자분들은 일하러 나가시고 여성들이 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구역 예배를 어느 여집사님 댁에 가서 드리게 됐어요. 근데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마 어머니 따라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그 집 주인이었던 그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어떤 환경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 굵은 목소리로. 그래서 막 이렇게 눈이 막 흰자해 보이면서 뒤로 쓰러지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구역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안 오시고,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또 다른 일도 많고 뭐 신방도 하시는데, 구역 예배는 각 구역장들이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예배 인도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구역 공과가 다 있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그냥 평범한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아니 이렇게 막 무서운 남자 목소리를 내는 엄청난 귀신을 만나게 되니까 다들 겁을 덜컥 집어먹게 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담임 목사님께 알려드렸죠. 목사님도 좀 당황한 눈치셨어요. 근데 하여튼 뭐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무슨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고요. 당시 한국에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순복음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능력 있는 정말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쉰 목소리 내시는 아주 아주 강력한 목사님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데 특별히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 여집사님이 언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에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그분들 바쁘신 분들 만나기 힘든데 어떻게든지 줄을 내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니까 진짜 놀랍게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 한 번에 이 여집사님이 뒤로 콱 넘어지면서 귀신이 떠났는지 이렇게 뽀글뽀글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때는 이제 완전히 제정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서 아 귀신이 떠났구나, 정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해하고 나와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횡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기도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하루하루 이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가정생활도 엉망이다. 엄마 역할을 어떻게 하겠어요? 밥을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요? 아내 역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그 평범한 구역의 그 평범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셀이죠. 평범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게 됐습니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 가족인데 이제는 그냥 유명 목사님들 쫓아다닐 게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의지하자 하고 그 집에 다 찾아가가지고 매일같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네다섯 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셀 모임 그 규모예요. 그 집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드렸습니다. 뭐 그 가운데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분이 없잖아요. 구역 공과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꾸준히 그냥 구역 공과를 따라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구역 공과는 일주일마다 되는 거니까 그냥 성경 한 구절씩 계속 읽으면서 그 다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의 횡포가 점점 잦아지면서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서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손도 빠지고 그리고 그런 액션도 별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귀신이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지셨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후에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이리저리 뛰고 하면서도 귀신에게 시달렸는데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의지해서 그냥 평범하게 말씀 있고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더라 보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 중심으로 반드시 당짓는 사람이 되고, 당짓게 되면 또 끼리끼리 모여서 또 모임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귀신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짓고 분열하게 되면 개인적인 신앙은 파산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약해지게 되고 심하면 무너지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온전히 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막 신처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 예수 이름으로 복된 신앙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맺어지는 인연을 통해서 내 삶의 길도 열리거나 닫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심령을 지켜주셔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목회자들을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여 오직 복음만을 전함으로 한몸된 교회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